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2019년 1월 21일부터 12일 동안 우리 사랑침례교회 56명의 성도들이 이탈리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먼저 그 여행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거의 100%라고 할 정도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있는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살고 있다는 거, 이건 이제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런 이야기 이제 들었습니다. 1948년 5월에 저 땅에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한 거 없이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섭리에 의해서 저 땅에 지금 돌아와 있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보면 제가 이렇게 가만 봐도 막 그냥 속에서 이렇게 불이 나요. 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예수님 오셨을 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또 저기 돌아가 있는 그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많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한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이 세상이 계속 진행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계속 진행이 된다. 끝이 없이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피부로 이제 느끼고 제가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이 끝이 난다고 하는 거,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하는 거, 이 사실을 조금 시급히 알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여기 사랑침례교회 오면서 우리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 아이들도 다 키우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이거 안 되거든요. 이 세상이 그냥 계속 지속이 되면서 계속 무궁하게 이제 발전하면서 결국은 유토피아가 된다 이런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경의 핵심은 뭐냐? 잘 들으세요. 성경 우리가 읽잖아요. 이거 읽잖아요. 이거 이 두꺼운 책의 핵심은 뭐냐?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여기가 우리의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다. 예수님 믿었다고 기뻐하고 하는데 그게 이 땅에 사는 70년, 80년 동안 그딴 그 시간에만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면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영생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사도 바울이 한 30년 동안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했어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왜 그랬어요? 영생을 전달하려고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영생을 전달하려고. 어떤 분들이 예수님 왜 믿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주저주저해요. 천국에 가려고 믿는다 그러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천국에 가려고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유치한 게 아닙니다. 이게 유치한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걸 그렇게 간다고 대답하는 걸 그렇게 대답하면 사람들이 너무 유치하다고 이야기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닙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왜 믿느냐? 천국에 가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유치한 게 아니에요. 유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천국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 무궁토록 살기 위해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오늘은 종말론의 유익과 폐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뭐 설교라기보다 좀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은 영어로 에스카탈로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에스카탈로지. 에스카탈로지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에서 이제 나온 건데 그리스 말의 앞부분에 에스카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에스카토는 마지막이란 뜻이고 거기다가 로지가 붙으면 그 연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대한 연구가 그게 에스카탈로지. 그걸 우리는 말로 번역을 하면 종말론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말론. 그럼 종말론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말 그대로 인류 역사의 최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6천년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최종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끝이 난다는 겁니다. 이게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해 주는 게 그게 종말론이에요. 최후의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이러한 그 관점에서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그게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 대다수 교회들이 종말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종말론을 가르치지 않아요. 종말론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한 번, 1년 한 번 가르치는 게 부활주일이 되면 부활한다. 네, 이거 외에는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도덕과 윤리, 예수님 믿고 선하게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뭐 이런 스타일의 이야기들이 이제 대다수예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냥 교회에만 가면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는 이와 같은 기이한 현상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으면 우리의 그 스코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이 땅으로 자꾸 한정을 하는 거예요. 땅. 이 땅으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다음에 복받아야 된다. 여기에만 관점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복받아야 된다. 이게 번영신학이고 이게 기복신학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샤머니즘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받아 이 땅에서 복받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이 최종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가. 맞습니까? 어디가 최종이에요? 하나님 계신 데가 최종이에요. 하나님 계신 데가 최종이다. 미국 안에서도 종말론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이제 많다 보니까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운영하는 메스터스 칼리지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 마이클 블리츠라고 하는 그런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조직신학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교수님이에요. 2018년 지난해 1월 9일 한 1년 전쯤에 그 신학교 블로그에 왜 교회들이 심각하게 종말론을 가르쳐야만 하는가. 그래서 영어로는 세븐, 그 다음에 reasons, 그 다음에 eschatology 이렇게 치면 구글에서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세븐, 영어 세븐, reasons, eschatology 이렇게 치면은 그분의 이제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 이야기는 교회가 종말론을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한다는 거예요. 너무 무시한다. 종말론의 유익이 있고 폐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말론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교회에서 가르쳐야만 되는 일곱 가지 이유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일곱 가지 이유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종말론의 유익과 그 다음에 폐해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성경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게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많은 부분, 적어도 한 3분의 1 정도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 일들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5절 안에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묘사한 이 말씀이 여기 디도서 2장의 말씀이에요. 한번 그냥 제가 오늘은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조금 설명하고 나머지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주시려고 나타나는 건데 예정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정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배우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가르치니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뭘 배워야 되냐? 경건치 아니한 것. 경건치 아니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가 되는 것.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해야 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면 하나님과 정반대가 되는 그런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한 내용이 그거예요. 정신줄 놓지 말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맑은 정신. 여기 소버라고 하는 말은 이게 술 먹으면 정신이 흐려지거든요.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소버예요. 정신이 맑은 그런 상태에서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 나가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거짓말하고 악한 일도 하는 거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그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올바로 들어오면 그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이 올바르게 딱 들어가게 되면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파묻혀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구원받고 그 다음에 복받아서 뭐 좋은 자동차 사고 이게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게 되면 삶의 모든 방향에서 변화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방향에서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의 변화가 생겨서 내 언행의 변화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에 변화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 자세의 변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자세의 변화, 가정에서 사는 그 삶의 변화, 이 변화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 주셨어요.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는 그 일은 성령님의 일이기 때문에 선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해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젊은 디도에게,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 목회서신을 보내면서 이런 것들을 말하고 권면을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모든 권위로 꾸짖어서 그래서 아무도 내가 말하는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바울이 명령을 주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제 거하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저쪽 하늘을 셋째 하늘에 계시는데 그 셋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거를 어떻게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마음이 자동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안 생기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구원받지 않았든지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를 교회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언의 사건, 뭐 러시아가 어떻다, 뭐 어떻다, 이거 사건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럼 왜 교회들이 종말론을 가르치지 않느냐? 첫 번째, 종말론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여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책마다 다 종말의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전체를 다 보고, 그렇죠? 일관성 있게 이거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 자체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여기에 대해 일관성 있게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목사가 되면 시간을 들여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 무엇인가 이거를 스스로 연구한 이후에 이 모든 걸 잘 정리해서 일관성이 있게 모순이 전혀 없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잘 전달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고 목회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명령을 준 겁니다. 자, 종말론의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엄두를 못 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또 목회자들 간에도 이야기 못하는 이유가 뭐냐?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면에서 다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간의 의견차, 종말론에 대한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상처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종말론 같은 거 그냥 예수님으로 구원 받는다 이거 말고 나머지는 그거는 이야기하지 말자. 상처받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꺼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세 번째, 종말론으로 피해를 보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 종말론의 폐해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에 심취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여튼 매일 뉴스를 보고 그거를 거기다 갖다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거 성경에 이거에다 갖다 맞추고 매일 그 일만 하려고 하는 그런 또 안타까운 부류의 사람들이 생깁니다. 다 그만둬요.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나오는 그 교인들처럼 그냥 모든 거 다 그만두고 예수님 이제 금방 오신다고 하니까 일손 다 놓고 그냥 예수님만 기다린다 그러고 뉴스 보고 이게 어떻다 저는 매일 이거에 관심만 가지고 모든 일을 다 종말론 이거하고 꿰 맞추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시도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피폐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 사람들이 하여튼 종말론 그 이야기하면 그런 가정이 파괴된다, 교회가 파괴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하지 말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역 교회는 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한 믿음, 종말론에 대해서도 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국가관도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국가관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아니면 교회가 분열이 생겨요. 우리 교회는 국가관도 하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좌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종말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이 휴거,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부활, 7년 환란기,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한 믿음. 왜 그래요? 성경이 하나밖에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만. 뭐 두 개가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두 개가 될 수 없잖아요. 종말론이 하나지 뭐 두 개가 될 수 있습니까? 국가관이 두 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밖에, 하나만 돼야지.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만 가르치는 거예요. 교리, 하나님의 옳은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이 종말론 이야기하다 보면 날짜 정하는데 미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제가 여기 킹제임스 성경 이거 번역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걸 좀 검토해 달라고 그렇게 이메일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제가 날짜를 계산했다는 거예요. 날짜를 이렇게 계산해서 몇 년 몇 언제쯤 이렇게 이게 오는 걸로 내가 이거 확실히 되는데 저보고 좀 검토를 해 달라고. 이런 미친 사람들이 생겨나요. 교회 안에도 이거 종말론 이런 거 하면서 정신이 나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미치면은 모든 게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베리칩 뭐 하면 그냥 모든 게 베리칩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냥 모든 일 다 그걸로만 보는 거예요. 자, 시한부 종말론은 정의를 내리면 이런 거예요. 종말이 오는 특정 시점을 지정하고 그날 휴거가 일어난다는 그 주장이 그게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꼭 상관이 있는 거예요? 휴거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휴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게 그게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한부 종말론이 잘못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휴거가 잘못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시한부 종말론 하는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 믿는 사람들이 뭘 믿어요? 휴거를 믿으니까 휴거를 믿으면 이단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작품이냐? 마귀의 작품이에요. 마귀의 작품. 자, 그럼 휴거가 일어나는가 한번 가서 성경 말씀대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그 뒤에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예. 자, 그럼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아니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휴거가 있어야 되는 거를 이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휴거를 믿으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이단인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예. 휴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순식간에 여기 살아남아있는 우리, 살아있는 남아있는 우리가 몸이 변화가 돼서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게 이게 휴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네. 이 휴거는 성경적인 사건이에요. 이걸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믿지 않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또 뭐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이런 걸 믿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라고 이야기합니다.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성경 신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 신자들의 다수가 성경 말씀을 잘 쪼개서 시대적인 걸 구분을 해서 이렇게 나눠서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세대주의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임박한 휴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휴거는 지금 이 시간 어느 때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미넌트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징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밤에도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곧바로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휴거의 임박성입니다. 이걸 누가 믿느냐? 성경이 그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경 신자들 그다음에 세대주의자들이 이걸 믿는 겁니다.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를 이단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이단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날과 그 시각은 사람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시한부 종말론은 그날과 그 시간을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계시해 주셔서 아니면 그 그룹에게만 계시해 주셔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이단이죠.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느냐? 누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냐?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성경을 믿는데 어떻게 그날과 그 시각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냐? 비이성적인 광신도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비이성적인 광신도들이 휴거 이야기를 듣고는 날짜를 정해서 몇 년 몇 월 몇 월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냐? 무지한 자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무지한 자들이 넘어가요. 그 무지한 자들의 특성이 뭐냐? 단순한 거예요. 생각을 안 합니다. 성경 말씀은 공부를 안 해요. 이렇게 하니까 이 단순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패가망신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잠깐 보겠습니다. 가서 보면 베드로후서 3장의 내용은 재림의 내용이에요. 재림. 그 재림의 내용을 다 이제 설명한 이후에 베드로가 3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앞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평화로워야 되는 거야. 마음이 막 불안해갖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일도 못하게 되고, 그게 아니에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안한 가운데, 아 언제 오셔도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아 예수님 언제 오셔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 평안하게 믿음 생활해야지 벌벌 떨고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얀 옷 입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근데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도 쓰고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도 쓰고 재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썼다는 겁니다.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잘 들어보세요,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므로, 이게 깨닫기 어려운 게 더러 있다는 겁니다. 이 재림과 관련된 말씀 안에 배우지 못하여, 무슨 얘기야, 무지한 자들이, 무지하면 어떻게 해요? 불안정한 거예요. 야 이게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이 휴거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기록들, 구원에 대해서도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잘못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곡된 해석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그런 일이 있다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당시도 이런 거 재림 이거 연구한다고 시한부 종말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도 있어서 패가망신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가서 시한부 종말론하고 한번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한부 종말론의 역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두산 백과사전 이런 데 이제 나오는 겁니다. 3세기 이후 세기가 바뀔 때마다, 1세기에서 2세기로 3세기로 4세기로 세기가 바뀔 때마다 세계 각국에서 반복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100년 주기로 시기가 바뀔 때마다. 국내에는 동방교주 노광공이 1965년 8월 15일을 휴거일로 주장하면서 이제 본격화됐다. 이후 천국복음전도회, 이름이 구인회입니다. 구인회가 사람을 구한다는 회인가 봐요. 1973년 11월 10일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했고, 1989년에는 주부 34명이 전라북도 회문산에서 휴거를 기다리기도 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여러분 부엌에서도 휴거 되는 거예요. 자동차 타고 가면서 휴거 되는 거예요. 산에 계룡산에 안 가도 되는 겁니다. 이게 무지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대개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휴거하려고, 휴거 받으려고. 1991년에는 부산 성화선교교회가 1999년 종말론을 교육하면서 학생들을 혼숙시켜 학부모들이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그런 일이 있다. 그리고 1992년 9월 28일에는 하느님의 성회, 10월 10일에는 다베라 선교회 등이 각각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고, 1992년 같은 해 다미 선교회의 이장님 목사를 필두로 8천여 명의 신도들이 10월 28일 휴거를 기다렸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요약이 돼 있고, 이것 때문에 생긴 폐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미 선교회 종말론의 심취에 몇 개월째 행방불명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휴거 날에 대비해 수십 명씩 집단 생활을 하거나 다니던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 등 교사, 공무원, 대기업 간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휴거 소동에 휘말렸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이 휴거설의 장본인인 이장님은 그해 9월 25일 신도들의 재산 34억 원을 헌납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이 되고 여러분 한 달 있으면 휴거 받는데 34억 원이 왜 필요해요? 한 달 있으면 휴거 받는데. 네, 그다음에 10월 휴거설도 한바탕의 소동으로 끝나버렸다. 그 뒤 종말론 교회들은 슬그머니 휴거일 연기를 내세우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고, 다시 다가올 휴거의 날을 위해 끝까지 참고 기다리자며 끝끝내 자신들의 주장을 접지 않았고 1992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 얼마쯤 된 겁니까? 지금 27년 된 겁니까? 그렇죠? 지금도 그 다미성교의 그 잔재들이 남아있어서 지금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끝에 뭐라고 기록했냐. 이장님은 1992년 12월 4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만희라는 사람이 만든 신천지, 신천지가 뭐예요? 신이 새롭다. 천지, 하늘과 땅.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그거 어디 나오는 말이에요? 예, 계시록.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벌써 계시록 모일 것 같은 게 이름을 신천지로 이렇게 바꿔놓고 해서 어디에 온다 그랬죠? 어디? 무슨 산이야, 저기? 청계산. 그렇죠? 예, 그 청계산, 그 과천, 거기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본부가 된다.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영어로 해프닝이고, 이게 웃기는 일입니다, 웃기는 일. 그런데도 어떻게 몇십만이 지금, 거기 지금 가서 재산을 다 내놓고 그러고, 거기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계시록 잘못 이해해서 무지 때문에 생긴 그런 이단입니다. 근데 왜 거기에 많이 빠져들어요? 교회에서 종말론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아, 이거 신천지 종말론을 들어보니까 그럴듯 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다 거기 빠져드는 거예요. 종말론 때문에 거기 지금 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한국에서만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전 그래도 한국 사람보다 좀 지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미국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이거 하고 있는 게. 마귀의 영이 들어가서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미혹을 하면, 그러면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상관없어요. 다 거기 빠지게 돼요. 미국 같으면은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가 안식교인데, 안식교가 생긴 것도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생긴 거예요. 1850년경에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오는 2300일을 2300년으로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면서 1844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밀러를 중심한 밀러파 사람들이 주장을 했는데, 재림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졌잖아요. 안 이루어지면 꼭 뭐라 그래요? 영적인 재림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미 재림은 됐고, 어떻게 해요? 조사 심판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다 데려다가 조사해서, 그래서 이제 하는 조사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게 지금까지 조사 심판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믿는 게 그게 안식교입니다. 자, 최근에는 미국의 유명한 해롤드 캠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시한부 종말론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1921년생인데 2013년까지 92세를 살았는데, 이 사람은 무서운 파급력을 가진 이 라디오 스테이션을 운영했어요. 미국에는 지역이 이제 넓다 보니까 라디오 방송국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채널 그 전체, 그게 뭐냐면 패밀리 라디오라고 하는 미국 전국에서 방영이 되는 이와 같은 그 라디오 스테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표가 해럴드 캠핑이에요. 해럴드 캠핑이 성경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다가 면전면월 그거 얘기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1994년 9월 6일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했어요. 먼저. 그래서 불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 정도는 이제 봐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큰 사건이 생겼어요. 2011년,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5월 21일에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 그렇게 공포를 한 거예요. 2011년 5월 21일. 그 21일 재림한 이후에 5달 동안 예수님이 불과 유황으로 온 세상을 심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동그라진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011년 10월 21일 그게 이제 절정에 달하면서 이 세상이 끝이 난다. 없어지 끝이 난다는 거.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2011년 5월 21일에 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영적인 심판. 이미 재림은 이루어졌고 영적인 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미국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 린 베네데토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는 자기 딸들이 11살짜리가 있고 14살짜리가 있는데 복음을 전도해도, 그러니까 전파해도 듣지 않고 이러니까 아예 어떻게 해요? 이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목을 베서 죽였어요. 목을 베서 두 딸을, 11살짜리, 14살짜리 딸을 이 재림이 임하기 전에 죽여서 그래서 없애야 되겠다고 하고 죽인 거예요. 이게 미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이게 패밀리 레이더가 전 세계로 방영이 되다 보니까 타이완에 살던 어떤 노인은 5월 5일에 빌딩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또 이제 5월 이제 21일에 재림이 이루어지면 뭐 돈이고 뭐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동안 이 패밀리 레이더 여기서 다 돈 가져다가 세상을 복음화시켜라 해서 또 돈을 거기다 갖다가 내고, 예,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면서 헤럴드 캠핑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우스갯거리가 되고 참 정말 어려운 그런, 우리나라 다미선교와 비슷한 그와 같은 그 후폭풍이 불어갔고, 미국에도 2011년 그 이후 아주 굉장히 어려운 그와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1997년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헤븐스 게이트라고 하는 그 UFO 그룹, 그걸 숭배하는 그런 그룹이 또 나타나서 앞으로 헤일밥 혜성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래갖고 함께 모였다가 40명이 한 번에 죽는 이와 같은 그 종말론 사고가 이제 일어나게 이제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말론의 폐해예요. 시한부 종말론의 폐해입니다.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무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무지. 또 그 무지를 이용해서 돈을 빨아먹는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돈을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무지와 탐욕 때문에 말 그대로 예수님을 팔아서 장사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종말론의 공부를 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이클 블리치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 이건 몰라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잘 가르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회가 신중하게, 심각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종말론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겠냐. 이게 다 구더기거든요. 그게 구더기. 구더기는 치워버리면 되지. 나중에 맛있는 간장이 이렇게 나오고 고추장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일곱 가지 이유를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가 너무나 타당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이유를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종말론은 기독교의 핵심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종말론은 성경 이야기 중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그걸 우리가 하나님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 마귀에 대한 이야기,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성화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 허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종말론은 기독교 세계관을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말로 이야기로 표현한 게 그게 종말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역사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한 종교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거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십자가 처형당했다는 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거했다는 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다윗 왕이 이 땅에 거했다는 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한 거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나오는 게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인간의 과거 역사, 인간의 지금 현재 역사, 앞으로 이루어질 인간의 미래 역사를 다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들은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뭘 가르쳐야 되냐? 앞으로 일어나게 될 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의 이 지상 강림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주님의 날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이 땅에 천년 동안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천년 왕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르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영원 무궁토록 있는 이와 같은 상태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가르쳐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에 대해 교회가 가르치지 않으면 그러면 백성이 무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무리에 속아서 패가망신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종말론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의 일부만 이야기하는 거다. 성경의 일부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다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체 계획 중에 일부가 종말론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말론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약 성경 예를 들어 에스겔서 36장에서 48장 말씀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저들의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 이후에 천년왕국의 성전이 세워지고 이런 모든 일들 안 일어난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앞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그런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휴고와 부활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그런 일들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에 나타나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일들이에요.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땅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렇다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그 다음에 22장은 이 땅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그러 같은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럼 성도들이 기웃하다가 이걸 좀 알고 싶다고 하면 어디로 가요? 신천지로 가서 빠지게 되는 그런 악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이분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니까 26절, 27절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데려다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에베소 교회를 가르치는 장로들, 목사들을 데려다가 증언하게 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말하였기 때문이다. 목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려주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서 내가 가르치지 않은 그 일들로 인해 책망받을 것 같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들은 누구나 다 미래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점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점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점만 쳐준다고 하면 저도 뭐 점만 쳐서 한다고 하면 막 구름같이 몰릴 겁니다. 구름같이 몰릴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도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미래의 일들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합당한 정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목사가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목사는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일도 가르치고 현재의 일도 가르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가르쳐야만 그래야 직무유기를 면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미래의 소망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종말론이 뭐냐? 아까 뭐라고 했어요? 화평 중에 발견돼야 돼요. 이 종말론은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이 화평해져야 되는 거예요. 종말론을 배우니까 막 불안해갖고 막 이렇게 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소망이 소망이 아닌 거거든요. 이 악한 자들이 가져다 주는 거는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만 뭐가 유지된다고 하는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종말론이 올바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화평하게 사는 거예요. 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건데. 맞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소망을 빼앗아 가지 않으려면 그러면 종말론을 합당하게 이제 가르쳐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이유가 또 중요한 겁니다. 종말론은 성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 여러분,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말 그대로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시민권이 바뀐 거예요. 시민권이 바뀐 이후에 이 왕자나 공주의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성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와 같은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행한 일에 따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더 큰 영광과 더 큰 존귀와 더 큰 보상을 받으려면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일들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나중에 최종적인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바르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동기를 부여하는 게 뭐예요? 그게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시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여기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여기에 사는 동안에 내가 이제 곧 가서 만나게 될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 앞에 서서 1대1로 회개보고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심판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종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그런 종말론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이 건강하게, 건전하게, 의롭게, 그렇죠? 성화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에 가서 보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에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대 새하늘과 이제 새 땅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에 이제 종말이 이제 오게 될진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 종말론의 모든 핵심, 예언의 모든 핵심은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종말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다섯 번째, 성도들이 순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삶, 종말론이 올바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이제 설명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이게 뭐야? 종말이 되면 그런 얘기죠? 맞죠?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가졌던 그 바디, 그 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그런 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패가망신하는 그런 일 하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 그죠? 교회 안에 뭐 초신자도 있고 더 오래된 사람도 있고 다 어떻게 다 순결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순결한 방향으로. 예, 종말이 온다 그러면 그럼 막 술 먹고 뭐 마음대로 다 하고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더 거룩하게 순결하게 이런 소망을 가졌으면 더 순결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넘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순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예.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9절 가서 보니까 또 말씀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8절에서 9절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자, 이렇게 되니까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교회 생활할 때도 종말론이 올바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서로 불평불만하고 교회 안에 분열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주체가 되면 예수님 금방 오시면 바로 내가 책망을 받을 텐데, 그렇죠? 내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어떻게 불평을 일으키는 주체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어떤 그러한 주체가 내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종말론이 올바로 들어가게 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지금 이 현 세상에서 어떤 성도도 고통과 고난에서 면제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다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세상은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왜곡된 세상이에요. 모든 것이 왜곡이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동성애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생각이 듭니까? 이게 남자가 남자하고 이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 그러고는 또 애를 데려다가 입양을 해갖고 또 결국은 동성애를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 이게 생각이 돼요? 이게 이 짐승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모든 게 왜곡된 그런 세상이에요. 자, 이런 세상 속에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육신적으로 쇠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저도 올해 이제 60인데 벌써 이제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 연휴가 끝나면 이제 병원 가서 좀 정밀 검사를 좀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어젯밤에 하도 잠이 안 와서 그래서 가서 다 좀 찾아봤어요. 도대체 무릎을 어떻게 고쳐야 되나. 그런 거예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무릎이 아프리라고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아픈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이 왜곡이 돼 있어요. 죄 때문에 왜곡이 돼 있어요. 고통 가운데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는 거예요. 또 이 세상 가서 보니까 악한 자들이 너무 잘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아, 저렇게 살아도 저 사람 저렇게 살되고 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렵나. 우리 많은 그런 거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없고 최종적인 공정한 심판이 없다 그러면 그럼 아예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악한 비판을 받고 정말 악담의 그런 소리를 듣고 그래도 내 양심을 정결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고 여기선 그게 해결이 안 된다 해도 모든 것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거라고 하는 그게 있으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걸 견디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절망으로 저거 사는 거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렇지 악한 비방하고 험담하고 있지도 않은 말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만물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말씀하시며 모든 것을 되돌려놓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이 올바로 들어가게 되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비판을 받고 정말 험담의 대상이 되고 말도 안 되는 일들도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나를 내려다보시고 나를 올바르게 판단해 주실 그날이 있구나.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반드시 의롭게 심판받는 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으면서도 그래서 의롭게 살려고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병과 슬픔과 아픔 이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제 무릎이 아픈 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되면 영원 무궁토록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 시간과 공간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굳건하게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 역시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도다.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면 들수록 어떻게 돼요? 겉사람은 자꾸 썩어 없어져도 이 속사람까지 계속 썩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겉사람 자꾸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어떻게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그런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종말론이 가져다 주는 좋은 효과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룬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의가 이깁니다. 선이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도 여기에 동화가 되지 않고 이것을 이겨나가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래서 종말론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공평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의의와 선이 이기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올바르게 세우고 반드시 선하게 모든 것들을 집행을 하세요. 일곱 번째, 종말론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불신자들에게 최종 심판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말론을 반드시 성도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종말론을 이야기하면 종말론에 두 개가 있습니다. 좋은 종말이 있고 나쁜 종말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종말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둡고 무겁고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당하는 나쁜 종말이 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미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두려운 미래예요. 그래서 그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영원 무궁토록 있다 그랬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영원 무궁토록 불타는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최종 종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에서 영원 무궁토록 떠나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존하는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몸을 갉아먹는 이 벌레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지내는 그와 같은 최종 종말이 있다는 거, 그거를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있다고. 정죄하려고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너 그러면 지옥 간다고 정죄하면서 알려주려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런 일이 있으니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이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 꾸짖었어요. 경고했습니다. 다가올 불의 심판을 침례자 요한이 선포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고 심판자가 오시면 반드시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그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도 부활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종말론이에요. 불신자도 부활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종말론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말론은 조직신학의 끝이에요. 우리 여러분 무슨 일 하다가 맨 끝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끝이 좋아야 좋은 거다 그러죠? 그렇죠. 끝이 좋아야 좋은 거예요. 성경 안에 많은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이 있어요. 그다음에 인간의 죄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게 거기서 끝이면 아니잖아요. 그게 그 이루신 결과의 맨 끝이 뭐냐? 그게 종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끝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살아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공동상속자가 되는 거, 이게 최종 종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론이 없으면 모든 게 허사예요. 모든 게 허상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종적인 보상이 이거라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말론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우면 하나님을 흠모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사실 알게 됐어요. 마귀가 지금 이기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패배한다는 거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의롭게 심판하는 거 알게 됐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돼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거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같이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 알게 됐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 드릴 때 그저 그냥 와갖고 하나님 무시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배 시간에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 악한 일들 이런 거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 이게 확고해지면은 예배 드리는 자세가 틀려질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방법과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가정을 운영하는 방법이 달라질 거예요. 맞습니까? 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배하는 그런 일이, 이 종말론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그럼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이 이게 이걸 가지고 내가 앞으로 최종적인 보상이 내게 있다고 하니까 여기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게 그게 어떻게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 와라 말라 뭐 이런 얘기 뭘 해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자꾸 눈에 보이고 이거 찾아다니고 이런 일이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자동으로 생기는 게 우리 서유자 사모님 지금 아멘 아멘 우리 자매님만 지금 하시는데 어디서 오세요? 통영에서 매주 오시잖아요. 통영에서 400km 되는 데를 버스 타고 매주 오시는 거 왜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저걸 누가 시켜서 하라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매주 당신 통영에서 올라와라. 우리가 버스빌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거 짐을 가지고 수원으로 오셔서 지하철을 갈아타고 뭐하고 뭐하고 해서 7시간이고 해갖고 여기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무언가 섬기려고 하는 걸 지금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왜 생기는 거예요? 확고한 종말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게 확고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일을 내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보니까 부활장이에요. 예, 부활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5장 57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 겪고 정말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우고 정말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겪었지만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해라. 지금 종말을 다 설명한 거예요. 부활을 다 설명한 거예요. 한 이후에 맨 마지막으로 바울이 권고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최종적인 아름다운 평화로운 그렇죠? 영원무궁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런 종말이 있으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저와 여러분이 행한 것에 따른 보상이 있다는 거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신학에서 제가 가르쳤고 요 근래 제가 성경의 주요 예언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일들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제가 다 강의했습니다. 다니엘서도 제가 다 강의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도 다 강의했어요.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 다 강의했어요. 스가랴서도 강의했어요. 요엘도 강의했어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시간을 내서 들으시고 어떻게 점점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더 많이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